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드렸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어떤 마지막을 보면서 매 끝에 있어서 해의 끝이든지 인생의 끝에서든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국가조차도 득실을 따지게 됩니다. 올해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죠.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올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보다도 더 큰 의미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혼 속에서의 가치를 생각하는 데서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의 득실의 가치를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올해 신앙적으로 혹시 이뤄진 것은 없는가? 나아졌는가? 이런 것들을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삶의 언저리에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또는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에서 가까워지고 멀어졌는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 대한 안목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로지 현재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급한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갖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중요성과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또 즐기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만약에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육체의 삶이 있습니다. 9절에서 21절인데 이것은 지금 두 사람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저 세상에서 삶의 모습을 두 사람에게 있어서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데서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이건 뭡니까? 두 사람의 내세가 아니라 현재에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 부자, 대개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 이름이 가지고 한 부자일까요? 유명한 암흑의 부자가 아니고 한 부자예요. 우리 세상 속에서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소유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논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없는 것과 이름이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라자로스, 이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보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게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이름은 있었지만은 지상에서 삶은 얼마나 비참했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하는데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속에서 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육신의 헌대를 하려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땅에 집착하고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핥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가치는 다르고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삶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가진 가치들,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뭘로요? 세상에 가진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여기 부자라고 그랬지만은요, 이것이 돈이 부유할 수도 있고 또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좀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의 차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에 무조건 편견을 가져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모두가 신앙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은 죽어 장사된 부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신앙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 그러나 이제 이 사람에게서 두 가지 차이를 봅니다. 첫째로 19절에 한 부자는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 세상에 현재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현세를 즐기는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자색 옷, 고운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은 귀족들이나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또 고운 배옷은 아주 부드러운 속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을 다 화롭게 꾸민 사람입니다. 네,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뭘 했어요? 즐겼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즐기자. 이게 뭡니까? 현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리고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호화롭게 만찬을 즐기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보통 그냥 단순하게 설렁탕이나 또는 추어탕 한 그릇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즐긴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음식뿐만 아니라 술도 더하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그러나 아십시오. 현재에만 매여 살다 보면 영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좋은 것 챙겨 입고 좋은 것 먹고 즐기고 현재 속에서 다 누리다 보면 영혼에 대한 기대라든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또 한 사람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버려진 것처럼 사는 삶이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그런데라고 하는 거 왜 얘기합니까? 앞에 부자를 빗대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진짜로 버려진 인생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포기한 인생입니다. 이 뭐야?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대문에 앉아서 쓰레기를 뒤져먹는 사람이니까 노숙자 아닙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디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더 경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 두 사람에게 다 죽음이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22절 24절 보세요. 나사로도 거지가 죽어. 그랬고요. 부자도 죽어. 우리도 다 죽어. 모두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진리죠. 그럼에도 외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보다 분명한 것은 인생에게 없습니다. 이 육체를 가진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도 죽음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가진 재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죽음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장례식은 가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조화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고 아마 이 부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장사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숙자 신세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버려져서 갖다 묻었는지도 몰라요. 죽어라는 말은 같이 있는데 장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세상에 아직까지 안목입니다. 세상의 차이예요. 호화롭게 장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죽었는지 어디 갔는지 갑자기 없어져 버린 듯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상태에서 죽었던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부자가 죽었던 거지가 죽었던 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죽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불신자들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 이건 진리니까. 그럼에도 이 엄연한 진리와 사실을 보면서도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가 왜 죽어?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나 동일하게 죽음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철저하게 이 두 사람이 나눠집니다.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삶은. 집안과 대문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죽음에서 엄청난 간격을 가지게 됩니다. 23절이거든요. 그가 음부에서 누가요? 부자가.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보면 어때요? 왼쪽의 무리와 오른쪽의 무리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구분하는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땅에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했을 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엄청난 분리가 있어질 것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여기 보세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하였느니라예요. 누가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 죽은 상태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과 불꽃 가운데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의 간격은 오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웃음에서 하는 말씀처럼 되지도 않은 사람들 천국에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도 난장판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지만은 지옥에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 성경에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사람이 악한 상태에서 죽으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죽는 것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아들이 죽으신 겁니다. 그 희생의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잃어진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간악하시다든가 긍휼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죄진 것들 죽을 때면 죽고 망할 때면 망하라.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 해를 넘기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아들의 피로 죄를 씻도록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날 사람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손사래를 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적어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 속에서 한번 결정된 것은 그러나 이제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다행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번 이 육신을 떠난 저 세상 속에서는 한번 결정된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도 웃기는 건 뭡니까? 부자는 여전히 거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때요? 명령을 하는 무례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나사로 시키래. 자기 종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권위와 부를 가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섬기고 받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남을 호령하고 명령하고 또 하나님조차도 명령을 하는 이런 어줍다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세상에서의 삶을 경고할 것을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늦게나마 부탁을 드리고 있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7절 28절에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한번 결정돼버린 운명 앞에서 그곳에 오기 전에 운명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이 부자는 알았던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25절 26절입니다. 육체의 삶에 대한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잘 섬겨서 아무리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하늘에서 받는 보상과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염두하십시오. 세상에서 받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영원한 세상 속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운명이 바뀐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에게서 보는 거거든요. 이 부자에게서 보는 것은 세상에서 잘 누린 것이 오히려 영원 속에서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오늘 25절 상반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렸던 불의한 자는 영원에서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 마태복음 대표적인 예를 봅니다만은 13장 42절 50절 보면 거기서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서. 왜 풀무불일까요? 그냥 불이 아니고. 풀무불은요. 확 불면 어떻습니까? 불이 계속 살아납니다. 이게 풀무불이에요. 계속 불타는 불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또 탄식과 더불어 하는 게 뭡니까?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영혼들은 원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인데 어둠 속에 간 사람들은 내가 왜 이곳에 와야 되는가 이를 갈고 있다는 거지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29절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뭐랍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구체적으로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0절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이다. 이게 얼마나 경망스러운 것입니까?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호소하고 구하기만 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 아니라 잠언서 28장 9절을 크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증하다는 겁니다. 왜?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으로 이 부자처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는 신앙 속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씁니까? 그것만으로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역시 신약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 물론 세상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바퀴의 양쪽 바퀴 같은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고루고루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굴러갈 수 있는 양쪽에 균형 잡힌 바퀴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늘의 보상과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에게 가장 큰 행복은 언제였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초라하고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삶이었지만은 나사로에게 큰 행복은 죽음 이후부터였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 하반절 그랬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무조건 세상에서 고생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보상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는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조건 세상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보다 영원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순간의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을 살지 맙시다. 현재는 언제나 순간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다짐하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여겨보는 것은 이 부자처럼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속한 것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년 후에, 1세기 후에 여기는 어떤 모습일까? 또 여기에 우리가 남아있을까? 모르겠습니다. 10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 여기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1세기가 지난다면 적어도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권면을 항상 드려야 합니다. 모순된, 거짓된 구원의 원리라고 하면 거절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속된 창세에서 계시록까지의 구원의 논리를 증거하고 또 가르친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부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어떤 맞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자의 탄식의 호소에 아브라함은 응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1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서 얘기하면 호소력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 이건 뭡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얘기 듣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권면을 항상 나의 것으로 듣는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로 부탁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의지하다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실수도 많았고 안타까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견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어려움을 거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일평생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입니다. 매주 주님의 희생의 피를 기념하면서 그 희생을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새롭게 날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같은 원리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적어도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사로와 같은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